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의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넘길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때 너희에게 일러주실 것이다.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 영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넘겨주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며 자식들도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예, 오늘 주일 강론은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엘리야 예언자 이야기에 이어서 엘리야 예언자 함께해서 엘리사 예언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강론에서 계속해서 자기는 혼자라고 투덜거리는 엘리야 예언자에게 세상 내가 제일 고독하다, 세상 내가 제일 힘들다라고 투덜대는 예언자에게 하느님은 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아직 7천명이 되는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남아있다고 하시면서 그 가운데 한 명인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 엘리사를 찾아서 자신의 협력자로 삼으라라고 명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곧장 엘리사를 찾아가죠. 그는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 엘리사에게 다가가서 그의 겉옷을 걸쳐줍니다. 이 행동은 자신의 권위를 그에게 넘겨주겠다라는 상징적인 모습이 되는데 이어지는 엘리사의 행동도 굳건해 보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떠나 돌아가서 결의소를 잡아 제물로 바치고 쟁기를 부수어 그것으로 고기를 구운 다음 사람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였다. 그런 다음 일어나 엘리야를 따라 나서서 그의 시중을 들었다. 결의소라고 하는데요, 밭에 가는 소를 잡아서 한 마리인지 두 마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소를 잡아서 제물로 바치고 그 소가 끌던 쟁기를 부수어서 그것으로 소를 구웠다라는 것은 자신은 이제 다시는 원래 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굳은 결심을 보여주는 모습이 되죠. 이를테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 나서면서 자신이 어보였을 때 타고 다니던 배를 불질러서 부숴버렸다라는 표현 정도가 될 겁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는 그 배가 자기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겠죠. 여튼 그렇게 엘리야를 따라 나선 엘리사는 직선적인 성격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스승이 세상을 떠나갈 때가 되었을 때를 직감한 엘리사는 스승에게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열왕기 하권 2장 9절입니다. 강을 건넌 다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물었다. 주님께서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해주어야 할 것을 청하여라. 그러자 엘리사가 말하였다. 스승님 영에 두 몫을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얼핏 보면 엘리사는 욕심이 너무 많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하지만 여기서 엘리사가 이야기하는 두 몫이란 엘리야 예언자의 몫의 두 배, 당신 능력의 두 배를 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기서 두 몫의 핵심은 바로 장자의 몫의 개념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은 피쉐나임 해가지고 뭐 두 배, 두 몫인데 이것은 이제 고대 이스라엘의 장자 상속권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신명기 21장 17절을 보면 이런 구문이 있습니다. 미움받는 여자의 아들을 맏아들로 인정해서 그에게 자기의 모든 재산에서 두 몫을 주어야 한다. 그 아들이 자기 정력의 만물이며 그에게 맏아들의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요. 그래서 즉 엘리사 요청은 스승님보다 내가 두 배 강한 선지자가 되게 해주세요라는 의미보다는 저를 당신의 정당한 후계자, 영적 장자로 인정해 주십시오에 가깝습니다. 왜 이렇게 해석해야 될까요? 엘리야에게는 이미 선지자 공동체, 엘리사 말고도 예언자 공동체 무리가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엘리사가 상속권을 받아야 한다고 옆에서 부추기기도 하는데 열왕기 하권 2장 7절을 보면 그들의 이런 모습을 전합니다. 예언자들의 무리 가운데 10명이 그들을 따라갔다. 두 사람,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르단 강가에 멈추어 서자 그들도 멀찍이 떨어져 멈추어 섰다. 그 10명 이상이라는 거죠. 상당한 무리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영입한 뒤에 본격적으로 엘리야를 중심으로 예언자 집단이 다시금 형성이 되었는데, 근데 엘리사를 영입하기 전에 거의 홀로 다녔던 엘리야의 모습을 생각을 한다면 이 무리를 형성한 것도 아마도 이 엘리사의 역량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도 뭐 해볼 수는 있죠. 어쨌든 엘리사도 그 무리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엘리야의 공식 계승자, 장자가 되기를 원한 거죠. 그래서 엘리사 요청은 엘리야의 사명을 이어받는 계승권, 예언자의 영의 정당한 상속, 영적 장자 역할을 달라라는 말입니다. 엘리야도 이것을 단순한 능력 요청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엘리야 개인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인정해야 될 개성이다라는 말이죠. 하지만 어떤 이들은 엘리사의 능력을 엘리야의 두 배, 양적으로 두 배로 보기도 합니다. 흥미롭게 열왕기 상권과 학원을 살펴보면 엘리야보다 엘리사의 기적의 수가 대략 두 배로 이렇게 계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갑절의 능력을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하지만 이것은 표층적이고 자구적인 해석일 뿐 결과적 본문의 원래 의미가 뭐 파워 두 배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럼 너무 유치해지죠. 그리고 엘리사는 엘리야의 승천을 목격합니다. 학원 2장 11절인데요. 그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걸어가는데 갑자기 불병거와 불말이 나타나서 그 두 사람을 갈라놓았다. 그래서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에 실려 하늘로 올라갔다. 엘리야는 죽지 않고 승천했죠. 예언자 엘리야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안에서 전통적인 예언이 시작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전에도 예언자는 몇 명 있었지만 엘리야 예언자가 본격적으로 예언자의 시대를 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의 승천은 예언 정신이 죽지 않고 예언자에서 예언자로 이어짐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고, 그 이어짐의 궁극의 완성점, 궁극의 예언자는 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죠. 여튼 그렇게 영으로서의 장자의 몫을 받은 엘리사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데, 근데 시작부터 아주 묘한 이야기, 아주 불편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아니, 이런 사람이 하느님이 뽑아세운 예언자인가 싶을 정도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엘리사가 자신을 놀리던 아이들을 모두 학살하는 이야기가 곧장 등장합니다. 학원 2장 23절에서 25절인데 뭐 길지 않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는 그곳을 떠나 베텔로 올라갔다. 그가 베텔로 가는 도중에 어린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하며 그를 놀려댔다. 엘리사는 돌아서서 그들을 보며 주님의 이름으로 저주하였다. 그러자 암곰 두 마리가 숲에서 나와 그 아이들 가운데 42명을 찢어 죽였다. 엘리사는 그곳을 떠나 가르멜산으로 갔다가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냥 들어도 그러시죠. 성경에서 가장 당혹스러운 장면 가운데 하나입니다. 표면적 이야기를 정리를 하면 아이들이 예언자를 외모를 가지고 놀리다가 모두 죽임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하느님의 예언자라기에는 이게 뭐가 안 맞죠. 하지만 표면적인 모습은 그렇습니다만 그 깊이를 더해보면 조금은 다른 모습의 이야기가 숨어있긴 합니다. 한국어 성경에서는 그 무리를 아이들이라고 번역했는데 그 무리가 진짜 아이들이 맞냐 아니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표현은 나르케탄이라고 해서 뭐 작은 소년, 아니면 하찮은 젊은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이거는 꼭 초등학생 같은 어린아이만 뜻하지 않습니다. 영어에서도 보이라는 표현을 젊은이들에게도 충분히 쓸 수 있는 범위를 포함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단어는 청소년이나 젊은 남자, 심지어 뭐 군인 연령대의 젊은이까지 포함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무리의 숫자가 너무 많죠. 그 무리 가운데에서 42명을 죽였다라고, 찢어 죽였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무리의 숫자가 42명보다 훨씬 많았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뭐 여러분들도 어릴 때 마을에서 막 이렇게 아이들끼리, 아이들이었을 때 몰려다녔던 기억이 있으실 테지만, 근데 마을에서 아이들이 몰려다니면서 놀았다고 해도 그렇게 보기에, 막 그렇다고 어릴 때 50명씩 몰려다니지는 않으셨잖아요. 근데 숫자가 지나치게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무리는 장난치고 다니는 꼬마 몇 명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어떤 적대 행동을 하는 젊은 무리로 보는 것이 더 맞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무리는 어디서 왔을까요? 장난치고 다니는 아이들이 아니라면. 이 무리가 엘리사를 향해 외친 표현은 이겁니다.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죄송합니다. 성서적인 표현인데 성서에 나오고 있는 표현이라서 이런데 근데 뭐 대머리까지는 그렇더라도 올라가라라는 표현이 또 좀 뭔가 묘하죠. 이게 어떻게 놀리는 표현이 될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이 올라가라라는 이 표현은 바로 앞장면에서 스승인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사건을 연상시키죠. 그래서 너도 엘리야처럼 사라져버려라는 말로 더 심하게 얘기하면 엘리야처럼 꺼져버려라는 말로 충분히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의 예언자로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그 놀림을 받고 있는 장소가 중요한데 베텔이라는 곳입니다. 베텔은 북이스라엘의 중요한 성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신에게 그 신이 하느님이 되었든 이방신이 되었든 제사가 드려지는 그들에게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베텔이라는 장소가 이 무리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텔에서 이 성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 뭐 심지어 사제일 수도 있고 그 일과 연결되어 있는 젊은이들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엘리사 예언자의 적대자들이 그를 공격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그렇게 본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예언자를 죽이려고 한 것도 아니고 외모비하를 한 건데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해서 그들 가운데 상당수를 죽인다라는 것은 100번 양보해도 잔인하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해석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 베텔의 제사, 베텔이라는 성소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될 때 뭐냐면 이 학살 사건은 바로 엘리야 예언자의 가르멜산에서의 바알 사제들과의 결투와 대비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엘리야가 가르멜산에서 바알 사제들과 결투를 하고 승리를 한 다음에 그들 사제 450명을 몰살한 것처럼 엘리사 예언자도 베텔이라는 북이스라엘의 종교의 심장부에서 관련자 42명을 죽였다. 뭔 말입니까? 그래서 그의 권위도 엘리야 예언자의 권위만큼 강력하다라는 이야기를 사실은 열왕기의 저자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느님의 세 가지 모습,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처음에 길게 얘기했고 중간중간에 하고 있는 모습, 바로 무서운 하느님과 정의의 하느님, 사랑의 하느님 가운데에서 바로 무서운 하느님의 모습과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무서운 하느님의 모습은 하느님의 모습을 힘으로 세상의 물리력으로 많은 경우에 포함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폭풍으로, 또 강력한 홍수로, 또 강력한 번개로, 또 강력한 바람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는 하느님이 바로 무서운 하느님의 모습이 되죠. 자신의 외모를 비하하는 42명의 아이들을 그 자리에서 처단하는 엘리사 예언자의 모습은 바로 무서운 하느님의 대변자로서 그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성서 저자의 시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서운 하느님의 모습이 성서 안으로 들어와 있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서운 하느님의 모습도 하느님의 모습 가운데 하나, 일부분이라는 사실인데 그것보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들도 뭐 시련 가운데서 고통이나 또 많은 경우 병 속에서, 병치레 속에서 그 무서운 하느님을 만나게 되죠. 그 만남 속에서 우리는 아, 내가 무언가 잘못한 게 있어서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가 고민하고 무서워하기도 합니다. 그 고민 속에서 우리는 그 고민 속에 함몰되고 그 고민 속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사랑의 하느님을 찾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서운 하느님은 사랑의 하느님을 찾아가는 중요한 길 가운데 하나다라는 겁니다. 하느님이 무서울 수 있죠. 하지만 그 무서움은 우리 신앙의 과정 가운데 하나일 뿐 그것이 궁극의 목적, 궁극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부분, 엘리야 예언자가 가르멜산에서 무서운 하느님을 만나고 그 무서움으로 세상을 다스리려고 했지만 하느님은 그러한 예언자의 인간적인 마음에 호응해 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고요한 모습으로 그에게 다가오셨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모습이 무서운 하느님에서 사랑의 하느님을 찾아가는 모범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성인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도 바로 그 무서움 속에서 사랑의 하느님을 잃지 않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체포와 투옥과 이 고문이라는 그 고통과 무서움 속에서도 사랑의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신부님은 어떻겠습니까? 소품받은 지 1년도 안 돼서 체포되었을 때 아이가 내가 무슨 실수를 큰 실수를 했거나 아니면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아니 신부되고 그렇게 고생해서 십몇 년 만에 신부가 되었는데 1년도 안 돼서 잡혀서 죽임을 당할 처지에 있는 자신을 보면서 왜 그런 무서움에 대해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그 모든 두려움과 무서움을 사랑 안에서 승화시키고 순교를 받아들인 분이 바로 김대건 신부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그분의 이름을 앞에 내세우고 또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공동체죠. 무서움 속에서도 사랑을 잃지 않는 것은 그래서 신앙이 가진 용기의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용기 속에서 또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겠습니다.